고린도 전서 26 메시지 변화된 재료들로 건축하는 역사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3장 10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변화된 재료들로 건축하는 역사라는 주제를 살펴볼 것입니다. 다른 기초를 놓지 않고 이미 놓여진 기초 위에 건축함 3장 10절과 11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기초를 놓으니 다른 이가 그 위에 건축하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건축하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놓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자가 없으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리적으로 말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초를 놓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말씀을 쓸 때 교리적인 방법으로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린도인들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에게 속했다고 말함으로써 그들이 사실상 다른 기초를 놓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믿는 이들아, 너희는 너희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들에 속해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유일한 기초인 그리스도가 이미 놓여져 있다. 이 그리스도는 그들의 것이요, 우리의 것인 분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아 그의 교통 안으로 들어간 바로 그분이다. 이 그리스도가 유일한 기초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유일한 기초이신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기초를 놓는 것은 일반적인 일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그는 수침을 주장한다고 선포할 때 그는 침례를 기초로 놓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 말함을 주장하는 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특별한 사람이나 교리나 실행을 지지할 때마다 당신은 다른 기초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0절과 11절에 있는 바울의 말에 대한 올바른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다른 기초들에 의해 분열되어 왔습니다. 수천 개의 기초들이 이미 놓여졌고 더 놓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에 속한다고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다른 기초를 놓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일 또는 어떤 사람에게 속한다거나 위한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만 속했고 그리스도만을 위합니다. 지방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다른 기초들을 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생각할 때 나의 눈은 기독교가 아닌 주의 회복을 주시합니다. 주님과 그분의 회복을 사랑하는 성도들조차도 여전히 그들이 어떤 것들을 찬성한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이것은 다른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다른 기초를 놓지 말고 우리는 이미 놓여진 기초 위에 건축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유일하신 그리스도 위에 건축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리적으로가 아닌 실제적이고도 체험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형제가 당신에게 그의 느낌에 당신의 지방에 있는 교회는 적극적이지 않다고 말한다 합시다. 당신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당신의 대답이 당신이 유일한 기초이신 그리스도 위에 건축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드러낼 것입니다. 대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형제를 교정하거나 그와 논쟁하지 말고 그와 함께 몇 구절을 기도로 읽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과 기도로 말씀 읽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선택하는 독특한 구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채워진 산령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당신이 그 상황을 토론하는 대신 함께 기도로 말씀을 읽는다면 그 사람은 적셔지고 영향을 공급받을 것입니다. 당신의 산령보다 더 다른 사람에게 물을 주고 영향을 공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당신의 영이 살아있고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채워져 있는 한 당신이 어떤 구절의 말씀을 기도로 읽더라도 다른 사람이 물과 영향을 공급받을 것입니다. 당신이 이러한 사람과 함께 기도로 말씀을 읽은 후 교회에 관해 그와 논쟁하거나 그를 개선시키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그가 교회가 적극적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 한다면 그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에게 필요한 것은 교정이나 조정이 아니라 물줌과 영양 공급입니다. 이 사람이 당신에게 올 때마다 다만 그에게 물을 주고 영양을 공급하십시오.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 사람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거나 굶주리고 목말라 있을지 모릅니다. 병들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약간의 약이 필요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기 때문에 음식과 물이 필요합니다. 그와 접촉하는 때는 언제든지 그에게 물을 주고 영양을 공급할 기회입니다. 결국 그에게 공급된 것이 그를 치료하는 약이 될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영양 공급을 받아 치료되어 더 이상 교회가 적극적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교회에 관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충만한 산령으로 다른 사람들과 교통하는 것은 유일한 기초이신 그리스도 위에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로 건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접촉할 때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로 건축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몸의 일부로서 교회 안으로 견고하게 건축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놓여진 기초 위에 건축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도들이 고린도전서가 교리에 대한 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데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책입니다. 이 서신을 교리적인 문제들에 근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실수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가 교리를 기초로 하여 쓰여졌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고린도전서에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믿는 이들 가운데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제적인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일한 기초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그의 말은 교리적이 아닌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방법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실행을 찬성한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다른 기초를 놓는 것이고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더욱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은 이미 놓여진 기초 위에 건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려면 우리는 영적 체험을 가져야 합니다. 그 사역에서 주어진 메시지를 단지 교리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리적인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기초 위에 우리가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를 조심함. 10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건축할 것인가를 조심할지니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무와 풀과 집으로 건축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각각은 어떻게 건축하는지, 다시 말해서 무슨 재료들로 건축하는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건축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거나 간증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과 교통할 때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서로 나누는 그리스도는 교리적인 그리스도여서는 안 되며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가 아닌 그리스도 자신을 사역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 위에 어떤 것도 공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3장에서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형제들아, 기초이신 그리스도 위에 너희가 어떻게 건축할 것인지를 주의하라. 하나님은 건축, 곧 성전을 갈망하신다. 너희는 너희 헬라 문화와 철학과 지혜로 건축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마찬가지로 유대교 안에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유대 문화와 종교와 관념들로 건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대신에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기를 배워야 한다. 이것이 이미 놓여진 기초 위에 우리가 어떻게 건축할 것인지를 조심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천연적인 것이나 우리의 문화에 속한 것으로 기초 위에 건축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미국적이거나 중국적이거나 독일적이거나 한국적인 것들로 건축할지도 모릅니다. 더욱이 우리는 우리의 특정 지역, 문화에 공통된 어떤 요소들로 건축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사역한다면 우리는 매우 부주의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를 조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중국에서 왔지만 중국적인 것으로 건축하지 않고 그리스도로만 건축하기 위해 매우 주의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초이신 그리스도 위에 매우 실제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로서 건축하기를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건축이 부족합니다. 나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단지 교리적인 방법으로 메시지들을 반복할까 염려됩니다. 우리는 체험에서 실제적이고 실행적이고 현재적이고 사신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로 건축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건축할 것인지를 조심하는 것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들로 건축함, 변화된 재료들. 12절에서 바울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기초 위에 건축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금과 은과 보석들은 삼일 하나님의 미덕과 속성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체험을 상징합니다. 사도들과 모든 영적인 믿는 이들이 유일한 기초신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로서입니다. 금은 아버지의 모든 속성들과 함께 아버지의 거룩한 본성을 상징하고 은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역사의 모든 미덕들과 속성들과 함께 구속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보석들은 그 영의 모든 속성들과 함께 그 영의 변화시키는 역사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모든 귀중한 재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참여하고 그리스도를 누린 것의 산물들입니다. 오직 이러한 것들만이 하나님의 건축에 유익합니다. 시문과 물중과 자람이 있는 하나님의 농장인 교회는 식물을 산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건축을 위한 합당한 재료들은 금과 은과 보석들이며 이것들은 모두 광물들입니다. 따라서 변화에 대한 사상이 여기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 안에서 자라야 할 뿐 아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과 로마서 12장 2절에 게시된 대로 생명 안에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밀과 겨자씨와 가루와 땅에 감추어진 보물, 즉 금과 보석들에 대한 주님의 비유 안에 있는 사상과 일치합니다. 교회는 금과 은과 보석들을 산출하는 농장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광물들이고 보통 땅에서 채광됩니다. 그러나 3장에서 우리는 결국에는 금과 은과 보석을 산출하는 농장을 갖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농장에서 식물들이 자랄 때 그것들이 결국은 강물이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물론 식물은 본성에서 식물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자랄 때 강물들로 변화됩니다. 이와 같이 이 장에는 그것들이 자랄 때 강물들로 변화됩니다. 그와 같이 이 장에는 생명 안에서의 성장과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농장에서 자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결국 본성으로 변화됩니다. 변화는 단지 밖의 변화가 아닌 내적이고 유기적인 신진대사의 변화를 포함합니다. 신약에서의 변화는 신진대사, 즉 낡은 요소를 대체하기 위하여 새로운 요소가 우리 존재 안으로 더해지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변화는 신진대사의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식물이지만 결국 강물들이 됩니다. 생명과 변화에 대한 합당한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합당하게 자란다면 변화가 자동적으로 뒤따르리라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성장은 변화를 산출하며 심지어 변화되게까지 합니다. 우리가 식물처럼 더 자랄수록 우리는 그만큼 더 강물들이 됩니다. 어린아이가 자라기 위해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농장에 있는 식물인 우리도 또한 자랄 수 있는 뭔가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자라려면 우리는 삼일 하나님, 즉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리나 외적 충고나 격려에 의해서는 자라지 못합니다. 우리는 산입격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자랍니다. 우리가 유일한 기초인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려면 우리에게는 금과 은과 보석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은 삼일 하나님의 사신인격으로 인해 성장한 결과에서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본성을 상징하는 금, 실제적인 방법으로 금으로 건축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형제가 교통을 위해 당신을 접촉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형제는 겸손하고 친절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가 천연적이고 그의 모든 미덕들이 천연적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형제여, 당신은 천연적입니다. 당신의 미덕과 당신의 행동은 천연적입니다. 라고 말함으로 그에게 교리를 제공하는 것은 도움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에게 이와 같이 말하는 대신 당신은 그의 모든 미덕들이 천연적이고 나면서부터 얻은 것이며 또 그것들은 하나님의 요소에 속한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하는 방법으로 그에게 공급해야 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당신이 어떻게 합당한 방법으로 그에게 공급할 것인가를 알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을 앙망하십시오. 결국 이 형제는 도움을 받아 자기의 선한 미덕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본성에 속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사랑과 친절과 겸손에 거룩한 금이 들어있지 않고 단지 나무, 즉 그의 천연적인 인성뿐이라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 합당한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금과 거룩한 본성을 성도들 안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이런 식으로 공급을 받을 때 그는 그의 천연적인 미덕을 정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가 천연적으로 겸손하거나 친절할 때마다 그는 이것은 나의 천연적인 미덕이다. 그 안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정죄한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예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종교는 믿는 이들로 하여금 그들의 천연적인 미덕들을 개발하도록 격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 우리에게는 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으로 더해진 거룩한 본성이 필요합니다. 아들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상징하는 은. 은은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또한 이것을 체험적인 방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참된 체험을 가질수록 참된 금이 무엇이고 참된 은이 무엇인가를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천연적인 존재 안에서는 그럴듯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타락했다는 것을 결국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성과 사랑 안에도 죄로 가득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고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본성에서 타락되었으며 하나님의 구속이 필요합니다. 신약에 따르면 하나님의 구속은 먼저 우리를 끝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분은 우리를 끝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끝내고 또 그분이 구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 되돌려집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 이끌려지는 것은 끝낸 후에 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끝내고 구속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 자신으로 대치시키십니다. 그러므로 구속은 끝냄과 하나님께로 되돌려짐과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으로 대치시킴을 포함합니다. 이것이 신약에 따른 구속에 대한 합당하고 적절하고 완전한 정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때 그분은 우리를 끝내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되돌리고 그 다음 우리를 그분 자신으로 대치시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의 어떠함이 모든 것이 타락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끝내졌고 하나님께로 되돌려졌기 때문에 대치시키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주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고 점점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대치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한 의미입니다. 이 한 구절에서 우리는 끝냄과 대치와 하나님께로 되돌려짐의 세 가지 문제들을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적절한 체험을 가진다면 성도들과 접촉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구속의 실제를 분배할 것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은이 그들에게 더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은으로 건축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건축은 점차적으로 교회 생활에서 사망을 제할 것입니다. 각 지방 교회는 한담과 소극적인 이야기와 심지어 천연적인 미덕에서 오는 사망으로 인해 괴로움을 당합니다. 이러한 사망이 어떻게 삼켜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금과 은으로 건축됨으로써만 삼켜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성도들에게 금과 은을 공급할 때마다 소극적인 세균이 죽임을 당하고 성도들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영양을 공급받게 됩니다. 은은 모든 세균을 죽이는 거룩한 항생 물질입니다. 그 다음 자연적이고도 자동적으로 사망은 생명에 의해 삼킨 바 될 것입니다. 생명은 금과 은, 즉 하나님의 본성과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역사를 포함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역사를 상징하는 보석들. 보석들은 금과 은의 총체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 체험으로 하나님의 본성과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역사를 가질 때 결과는 성령의 변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금과 은을 성도들에게 공급한다면 결과는 보석, 즉 그 영의 변화시키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성령은 십자가로 인한 거룩한 본성에 의해 우리를 신진대사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보석들이 됩니다. 3장에서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방에서 교회를 건축하는 대신 그것을 파괴하고 손상시키고 있다. 너희는 금과 은과 보석들로 건축하지 않고 나무와 풀과 짚으로 건축하고 있다. 너희는 너희 헬라의 천연적인 사람과 너희 헬라 문화와 철학과 지혜와 습관과 관습들로 건축하고 있다. 따라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파괴의 고통을 받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너희 헬라인의 인성과 문화로 건축하지 않도록 조심하기를 원한다. 너희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금의 본성을 공급하고 또한 은,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공급하기 위해 헬라적인 모든 것들을 피하고 연합된 영 안에 있어야 한다. 결과는 귀한 보석, 즉 성령의 변화시키는 역사에 의해 산출된 신진 대사의 변화가 될 것이다. 이것이 유일한 기초이신 그리스도 위에 삼일 하나님으로 건축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새 범주의 귀한 재료들, 즉 금과 은과 보석들을 언급한 것은 의미심장한데 이는 이것들이 삼일 하나님의 삶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금은 아버지 하나님의 본성을 언급하고 은은 아들의 구속하는 역사를 언급하며 보석들은 그 영의 변화시키는 역사를 언급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도들에게 해야 할 공급과 교회 건축을 위한 재료가 되는 삼일 하나님에 대한 체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천연적인 사람이나 문화가 아닌 이러한 보석들로 교회를 건축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위에 건축할 것인가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건축하는 역사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파괴에 의해 고통받지 않을 것입니다. 시험을 받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3장 13절에서 바울은 각자의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알게 하리니 이는 불에 의해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날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말하며 그때 그분은 그분의 모든 믿는 이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불에 의해 13절에 있는 불은 주님의 심판의 불을 나타내며 그것은 각 믿는 이의 공력을 나타내고 그의 공력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것은 천주교에 의해 변질적으로 해석되어 있는 연옥의 불이 아닙니다. 나무와 풀과 지푸로 된 모든 공력은 그 시험을 견딜 수 없어 타버릴 것입니다. 상을 받기 위하여 14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건축한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남아있는 공력은 금과 은과 보석들, 즉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역자들의 산출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한 공력은 오셔서 심판하실 주님에게 보상받을 것입니다. 상은 구원받은 후 믿는 이들의 공력에 근거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그분의 구속 역사를 믿는 데에 근거를 둔 구원과는 다릅니다.